이제 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 에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다니엘 선지자의 100년 뒤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는 해방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또 다니엘 선지자가 확정했던 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같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귀환의 과정이 총 100여 년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BC 458년도에 아 537년도에 BC 537년도에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건되어진 성전 이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에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난 뒤에 약 59년 뒤에 2,000명의 성전을 맡아서 섬기게 될 레위인들과 찬양대 대원들과 또 성전을 지킬 수비병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성전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성전 완공이 되고 난 59년 뒤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주도해가지고 BC 444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그냥 70년 만에 한 번에 일어났다 생각하지만 거의 100여 년에 걸친 세월 동안에 서서히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진행된 것입니다. 자, 역사 공부를 좀 하십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1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 뭐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의 주인공은 따라 합시다. 에스라. 에스라는 뭘 했느냐면 성전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따라 합시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하드웨어지요. 소프트웨어, 영적인 개혁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런 에스라, 에스라는 패망한 조국, 무너진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민족됨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그 율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귀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영적인 개혁을 펼치고 있는 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율법을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에스라는 무너져버렸던 율법, 실종되었던 율법을 다시금 회복하고 재건했던 제2의 모세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택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나 인간들의 열심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이곳에서 한국 땅에서 2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포항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되었 일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영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듯이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죠. 그 아론으로부터 16대 손, 우리하고는 이 신앙의 뿌리와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정이 한 5대 정도 될까요? 5대? 6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아론의 16대 손, 뿌리 깊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활약을 해야 되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암흑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일할 게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스라야입니다. 스라야는 분명히 그 제사장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아론의 16대 손이요,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열심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제사장됨의 정체성과 그 어떤 본분을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하의 믿음 좋은 에스라라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신앙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 집안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믿음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낳고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계주 경기입니다. 어디에 바톤을 넘겨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시시때때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직분만, 이름만 제사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6절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한 나라의 왕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포로로 끌려온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세속적인 왕이라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근의 신하로 두고 그의 지혜와 경륜을 본받았던, 그런 왕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친히 자신이 쓸 사람을 예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신앙의 전통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역사의 암흑기 속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혼란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제사장의 전통과 규례를 훈련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의 리더십이나 영향력을 사회 속에서도 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왕의 측근으로 신하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는 말은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에스라가 약 4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2,000명의 성전을 섬길 무리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그 무리의 지도자로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냐? 처량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고생길이 훤한 길을 걸어가면서 에스라는 우리 민족이 잘못된 것을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약하거나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해석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위기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볼 때에 그저 재수가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리되었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자각합니다. 그 비극이 뭐냐? 비극의 원인,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으로 7장 10절 말씀, 여러분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준비됐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네, 본질상 한 가지 결심이지만 이 결심 속에 세 가지 결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슨 결심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노래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서 타양살이 몇 해 더 헌가 손꼽아 헤헤여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웃어서 뭐 그러면서 술이나 마시고 뭐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말이에요. 뭐 그러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자기의 제사장됨의 본분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느냐? 에스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칭하는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야,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 믿는 대통령이 자기 곁에 있는 신하를 보고, 예?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예? 이거는 에스라가 어느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인 거예요. 에스라가 그냥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포로기의 절망, 좌절, 패배의식, 울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풀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 생각나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안 떠오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비록 포로로 살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19세기 영국 사람인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설립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지난번 하영인 새벽 기도회 때에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는 생애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제가 그때도 강조했지만 뮬러 목사님은 사실은 기도의 사람보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자신이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70년 동안에 기도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 몰라요. 오히려 기도 속에 탄식하며 절구하며 그렇게 세월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함과 동시에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섭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붙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바벨론 70년 포로기와 같은 인생 광야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에 물된 동산같이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깊은 샘을 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중에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기도와 함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내셔서 헌신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수술을 받았을 때 성경을 스스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러면서 성경을 쓰면서 쓰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에스라도 바로 그와 같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방법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나 뮬러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율법, 즉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준행,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몸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 지식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말씀을 통하여 얻은 영적 지식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 경건이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뿐인 신앙생활. 나쁜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뿐인 신앙생활.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깨달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느헤미야 8장 9절, 에스라 말고 느헤미야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라는 이 결심대로 함께 갔던 레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복음서를 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목회서신을 쓰게 하신 다음에 바울이 목회를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교를 앞두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야, 이 복음의 말씀을 너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계주경계예요.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넘겨주는 거예요. 세계선교가 별 게 아닙니다. 세계선교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도원 사역도 간접적인 의미에서 직접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라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전달되면 누군가의 손에는 그게 들려지고 읽혀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계승이 신앙의 계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믿는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맹목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채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깨닫고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한 번씩 식사하고 교회를 쭉 순회를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쓰레기도 줍고 뭐 이것저것 잡초도 뽑고 이거 이제 전문 아닙니까? 이제 그 하다가 지나가다가 제가 굉장히 흐뭇한 광경을 보는 게 뭐냐면 1대1로 저 4층 익투스 카페 근처에 가보면 사람들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또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소그룹실에서 목사님이나 또는 그 훈련 교관들하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꼭 어떤 느낌이 드느냐? 죄송하지만 왜 엄마가 밥 맛있게 해가지고 애들 밥 먹여주면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엄마가 배부른 듯한 느낌, 그런 만족감, 그런 행복감을 느껴요.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야, 우리 교회 되겠다. 오늘 타교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만은 예, 우리 교회 되겠다. 이거 잘하면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연구하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 하나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든지 아니면은 또 가르치든지. 우리 또 조이풀 바이블 칼리지가 있잖아요. 또 주중에 그런 것들도 훈련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왜 개설합니까? 문화사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더듬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500여 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라 그러면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의 기치였습니다. 이 개혁의 기치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또 무너진 말씀을 재건하는 그 일을 에스라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에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통 오래 믿은 분들은 뭐 10권, 20권씩 갖고 있기도 할 겁니다. 저도 제 방에 목사라고 자꾸 선물 주는데 계속 성경을 선물 주세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쌓아놓고 보고 또 다른 분들 필요하면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한테는 너무 많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옛날 로만 캐톨릭이 타락했을 때는 성경을 갖고 들어오거나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딴 게 아니라 성경을 전하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나누어 주자는 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 기치였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말씀 이러지만 이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말씀에 굶주려가지고 성경 한 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와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순회 예배드리는 것, 뭐 또 의례적으로 2년에 한 번 되었구나 하고 우리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단체를 통해서 아까 박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100년 넘는 동안에 20억 권 이상의, 아까 20억만 권은 아니고요, 20억 권 이상의 성경이, 예, 20억 권입니다. 아마 20억 권을 쌓아놓으면 이 성전은 다 해도 아마, 예, 이거 몇 개는 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성경을 전 세계로 배포했다는 것이죠. 티끌모아 태산인 거예요. 전 세계 200개 정도의 나라에서 약 12,000개 정도의 캠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항 캠프와 포항 동포항 캠프도 포함되겠죠. 12,000개의 캠프. 이와 같은 성경 반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20만 명의 성경 반포자들이, 우리는 조그마한 거 교회적으로 나누어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게 티끌모아 태산인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20억 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힘을 합해 주시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오늘 오셔 특송도 하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국제기도원협회 성경반포자들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에 더욱더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가르침이고 간접적인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을에 우리도 에스라처럼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 헌신하여 준행하고 가르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몰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그 곤고한 포로기의 시기에도 그 투철한 경건을 유지했던 것은 그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던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오늘 이 밤에 고통 가운데 있든지 또 평안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제기도원협회 포항캠프와 포항 동포항캠프를 축복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귀한 헌신자들을 기억하셔서 더 흥황하게 이 복음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